하나님께 선고하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요한복음 1장 14절, 15장 26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제일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말씀 또 보십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다음에 15장 26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다 가지고 계시죠? 거기 2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한 삼위가 단일한 신격에 있으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기원하지 않으시고 나시지도 않으며 나오시지도 않으나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을 상고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라는 주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주간에 걸쳐서 먼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 하나님의 비공의적 속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참된 이유는 그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론적인 관심 때문만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원활한 교제를 갖기 위함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신자의 바른 도리가 무엇인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어야 될 것인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만 알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과연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망각하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마지막 주제인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삼위라는 말, 이 우리나라 말로 한문으로 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요. 우리가 한문으로 위는 뭘 가리켜요? 사람을 가리키죠, 그죠? 예. 영어로는 person,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인격이 셋인데 일체, 몸은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 신자들이 이해하기에 상당히 난해한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로부터 많은 논쟁을 일으켰던 그런 교리요. 특별히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은 삼일체 교리의 이 신비, 우리가 인격이 셋이면 몸도 몇 개야 되죠? 셋이라 됩니다. 그리고 몸이 하나면 인격이 하나라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몸은 하나인데 인격은 셋이고, 인격은 셋인데 몸이 세 개가 아닌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기에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은 이 삼일체 교리의 신비를 놀라움과 경외와 그 다음에 존경심으로 바라만 볼 뿐 우리 인간이 사실은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삼일체 교리를 살펴보는 이유는 그럼에도 성경이 이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빛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성경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성경은 어떻게 해서 삼일체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겠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 안에는 삼일체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삼일체라는 이 말 자체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비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삼일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먼저 이 삼일체 교리를 살펴보면 있어서 우리가 전제로 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님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한 분이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한 분으로만 존재하셔야만 되는가?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은 한 분이라야 됩니까? 그것은 모든 존재의 제1원인은 하나에만 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제1원인,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무한한 우주, 이 유한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이 만드신 분은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는 것이지요. 조금 더 설명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한하신 분으로 살펴봤지요. 그런데 무한자가 두릴 수 있는가? 무한자가 두릴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장소를 동시에 채울 수 있는 무한자가 두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지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무한자가 모든 장소를 일시에 다 채우는 그런 무한자로 존재한다고 하면 또 다른 무한자가 존재할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한 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한 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존재가 두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능한 존재가 둘이라고 하면 전능한 존재 둘 사이에 언제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서 세상을 주관할 수 없겠지요. 항상 팽팽한 어떤 긴장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십시다. 만약에 배에 조타수가 둘이라고 하면 그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배는 결국에 가서는 파손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세요. 만약에 어떤 전능자 내지 혹은 무한자가 둘이라고 하면 그 둘 간의 어떤 세력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은 벌써 파괴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거든요. 이런 사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좋은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삼일체 교리를 이해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교리는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세 인격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위, 다시 말해서 인격이 셋이면 본체도 셋이라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이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인격이 다 달라요. 저와 찬영이가 다르고 저와 영민이가 다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처럼 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처럼 몸은 하나님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인격은 셋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 놓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을 보십시다. 11장으로 가십시다. 11장 7절 11장 7절 여기도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 인간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높은 탑을 성을 쌓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모를 멸하시기 위해서 내려가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실까요? 조금 더 뒤로 쭉 넘어가서 이사야 6장 8절을 살펴보십시다. 이사야 6장 8절 구약성경 973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도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목소리를 이사야가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되어 있어서 아까 우리가 찾아봤던 창세기 1장 26절이나 11장 7절과 똑같이 우리라고 하는 복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면서도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실 때 복수형을 사용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부르는데 힘이라는 것도 복수형이에요 원래. 자 그러면 몸은 하나인데 여럿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몇 분인가? 성경은 위격이 셋이다. 위가 셋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은 먼저 성부 하나님 그분이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제2위 성자 예수님도 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요한복음 1장 1절이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과는 다른 어떤 존재죠.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과 다른 어떤 인격자로 이야기하면서도 그 다음에는 또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라고 또 함께 같은 동등한 분이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죠? 바로 성자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서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신앙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 7절 같은 데 보면 이는 하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나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아기 즉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성자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또 고백하고 믿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봤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 무한성이라든지 불변성이라든지 전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바로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지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스스로 있다. I am dead, I am, 나는 나다. 그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연대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몇천 년 있다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자신의 선재성,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셨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아심으로 아무에게도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 그분이 전지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물었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전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지요.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은 불변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은 편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도 어디에나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신적인 능력, 전능하신 분이심을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 그런 일을, 만물을 보좌하고 계시는 그런 일을 바로 예수께서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분을 계시하는 자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계시하시는 분인데 성부 하나님 자신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나타나지 않죠. 보이지 않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 계시되는 자인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냐? 계시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되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동질의 똑같은 성향의 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야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뭐 무리로 걸으신다든지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아신다든지 죽은 자를 살리신다든지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는 귀신들을 내어주시는 여러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속성을 다 구비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그들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이처럼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부 성자 하나님이 아닌 또 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죠. 그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인격체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에너지로 이해하는데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한 나라라 그래요. 그런데 근심한다라는 이야기는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존재죠. 그죠?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성령께서는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성부 성자처럼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래요. 내가 아닌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성령님도 성자 예수님처럼 똑같은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성자 예수님과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함께 나란하게 취급하고 있고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오라는 이런 말씀들도 다 마찬가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은 성령도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성령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다 갖다 바치려고 했는데 그 마음의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를 같이 받지 못하고 일부는 남겨놓고 한 부분만 이렇게 드렸습니다. 속였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든 내용들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속인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속인 것이고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는 결국 성령이 성자처럼 또 성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된다는 것이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성령님도 성부와 성자가 계시는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랬습니다. 내가 주의 신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뭘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의 편재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께서 어디나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똑같지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라도 통달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하신다,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역사들을 행하시지요. 중생케 하시는 역사, 거룩케 하시는 역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사, 이런 모든 역사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보혜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주님처럼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이 말은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들 위에 이렇게 날개를 펴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상황을 성령께서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이 성령님도 성부 성자 가지고 있는 속성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혹은 예배할 때 성부 하나님만 염두에 둬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그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한 인격이시고 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아들인 성자 예수님도 한 인격이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도 한 인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인데도 인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지요. 너와 나라고 하는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주님의 말씀이요.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것이요. 이처럼 성부와 성자가 이렇게 다른 인격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도 아버지와 아들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지요. 바로 그분이 성령님 아닙니까?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각기 구별되는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인격이 셋이면 본체는 셋이라야 되는데 그런데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런 논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사람의 이성에서 나온 책이라고 하면 이런 복잡한 이런 그 삼일체 교리를 성경 안에다가 심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부 하나님을 제1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성자 예수님을 제2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제3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그러면 성부를 제1, 그 다음에 성자를 제2위, 그 다음에 성령을 제3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언뜻 보면 1, 2,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뭐 서열상의 어떤 순서상 성부가 앞서는 것처럼 그리고 성자가 뒤에 있고 그 마지막이 성령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1, 2,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부 하나님이 제일 월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1, 2, 2위, 3위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 존재하심의 순서상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역을 하실 때 그 사역의 순서상 우리는 제1위, 2위, 3위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이지 뭐 순서적으로 실제로 앞선다든지 아니면 다른 육격보다 성부가 더 월등하다든지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이 있어서 어느 위가 어느 위보다 더 못하고 덜한 이런 차이 때문에 1위나 2위나 3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인격이 셋인데 성경은 또 하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 29절부터 한번 찾아서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이라고 해서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또 계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격이 셋이지만 그러나 하나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 아들 찬영이가 있으면 인격이 둘이잖아요. 그죠? 인격이 둘이죠. 그러니까 몸도 뭐예요? 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버지와 아들이 또 하나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어떤 때는 그냥 성령이라고 언급을 했다가 그 다음에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언급을 했다가 또 때로는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다가 해서 이게 그냥 나눠진 듯 하다가 어느 날 보면 그냥 하나로 합해 있고 하나인 것처럼 보면 그냥 어느 날 보면 또 셋으로 나눠져 있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어떤 사람이 얘기한 바대로 하나를 셋으로 갈라놓으려고 하면 언제든지 하나가 되고 말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로 묶어놓으려고 하면 언제든지 셋으로 나눠지고 마는 이 이상한 원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 이런 사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존재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보내는 그 존재하고 자신이 동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증가하는 이런 내용들은 이 신약에 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보내는 그 사자가 그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어 계시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자를 보내겠는데 그 사자, 그 사자를 이야기하면서 나의 이름이 21절에 그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의 이름이 그에게 있다라는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를 통해서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이 말은 그 신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청종하라는 이야기는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 신분이 높다는 것이에요.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는 이런 존재, 제가 지난 주일날도 여호와의 사자 앞에 스가랴 선지자가 서 있었다 그랬지요. 그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할 때 그 여호와의 사자는 그냥 천사로만 보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는 천사로만 해석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성육신하시기 전에 성자 예수임을 언급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들이 다니엘서도 나타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불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셋인데 보니까 넷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또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인자 같으니. 그분이 누구에게 있어요? 성육신하시기 전에 성자 예수임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은 결국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어떤 존재는 곧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렇게 구약에서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신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소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에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사자를 부인하는 것은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제가 왜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까? 성령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고 해방하는 그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이고 하나이면서도 새 인격을 가지고 있는 참 신비한 이런 일들이 삼일체 교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의 개성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을 좀 살펴보십시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개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아들을 낳고 계시는 아들을 품에 품으셨던 그런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요 성자 예수임을 낳은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태어나신 분이지요? 그렇지요? 시편 2편을 가보십시다. 시편 2편. 7절. 시편 2편 7절 여기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를 가리켜요? 메시아를 가리키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성자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출생하셨다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출생된 존재죠, 그죠? 그런데 출생되기 전에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없었습니다. 없다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서 우리는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낳으셨다는 이 말을 오해해서 무존재 상태에 계시다가 낳으셨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셨기 때문에 무존재 상태에서 존재하게 된 상태로 이렇게 넘어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성부가 성자를 낳긴 했지만 제가 낳았다기보다 이제 뭐 제 아내를 언급하는 게 좋겠죠. 제 아내 몸에서 두 아들이 낳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다른 본질이 만들어졌지요. 그런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낳아서 또 다른 본질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해하면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본질이 둘 셋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출생하셨다라고 하면서도 그렇다고 본질이 셋이 된 것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라고 질문하면 저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성령 하나님을 또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 하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조금 어려운 말로 발출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발출되었다. 나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 출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가 하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셨다. 출생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성령님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출생하셨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성령 하나님은 발출되셨다, 그냥 나오셨다라는 말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분으로 오셨죠, 그죠? 그런 반면에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물론 오순절날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로 오긴 했지만, 성령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존재로는 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어떤 떨어지었던 개체처럼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성령님은 그렇게는 설명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은 출생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나셨다, 태어나셨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성령님과 관계에서는 그냥 발출되셨다, 나오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셨고 그 다음에 영원전부터 계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누구를 낳으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낳으셨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낳으셨다는 것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존재가 없다가 다시 생겨나게 된 것은 아니라 그랬죠, 그죠?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이 태초에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성자의 성령께서 이미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태어나시고 나오셨다고 해서 어떤 시점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공간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또 곤란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자, 보세요. 우리가 그 신적 속성 중에 하나가 편재성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도 어떤 분이에요? 편재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경의 표현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이야기하지요. 이것을 마치 제가 제 아들을 호주로 보냈다라고 할 때 공간적으로 없던 아이가 그쪽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없다가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세상에 오신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자 예수님은 편재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이 되고 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안 계시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때 이 세상에 존재하신 것이 되고 말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고 역사하셨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 되지 공간적으로 없던 이 세상에 짠 하고 나타나셨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성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디모데에게 사람이 성령으로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그 언급들도 나타나지 않았던 어떤 공간에 새롭게 성자와 성령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성경은 어쨌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비죠. 이처럼 한 분이시면서도 인격이 셋이고 인격이 셋이면서도 본체가 셋이 아닌 이 하나인 이 삼위일체 교리를 주일학생들이나 혹은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어졌던 그런 방법이 뭐였는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릴 때 설명을 들었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나무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나무가 한 그루잖아요? 그런데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태양을 예로 들기도 했죠. 태양을 보니까 빛도 있고 하나인데 빛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에너지도 있고 그 다음에 열도 있고 이러면서 그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목사죠. 그 다음에 두 아이의 아버지죠.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개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양태론적 이단적 가르침이라 그래요. 이런 가르침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 1인 3역을 한 게 아니에요. 1인이 아니죠. 세 인격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 성부 하나님 흉내냈다가 성자 하나님 흉내냈다가 성령 하나님 흉내낸 게 아니라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삼일체 교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또 하나 오류가 뭐냐면 삼실론이에요. 삼실론. 삼실론이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안 되니까 신이 셋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또 그러거든. 그분은 또 한 분입니다. 그래서 또 신이 또 셋으로 그렇게 설명하면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셋이면서도 본질은 하나인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 분리됨이 없이 역사하십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되지 않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와 너가 구분이 되지, 그죠? 나와 너가 구분은 되면서도 그러나 또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다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가 그 다음에 나와 하나님은 또 하나라 그랬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창조는 성부 하나님의 섭리, 구원사역의 계획 뭐 이런 것들은 성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것은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미 이루신 구원사역을 각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설명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설명을 들을 때 뭘 기억해야 되는가? 그러나 그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는 일에는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그 일에 참여하지 않으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 일에 함께 참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홀로 계획하지 않으시고 성자와 성인께서도 함께 하시며 성자 홀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성부와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성인께서 홀로 적용하지 아니하시고 성부와 성자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 위는 서로 향해서 구별되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다 하는 것이죠. 성부는 자신으로부터 존재했고 다른 위격으로부터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제1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 존재 순서가 두 번째이기 때문에 제2위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3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죠. 시간적으로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보다 더 앞서는가? 그렇지는 또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존재, 그 다음에 신성의 정도, 능력 이런 것들 면에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하나님이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 세 위, 이 세 인격이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특별히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나는 아버지의 뜻만을 순종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내가 다 구원했다.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보혜사 성령께서 뭐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또 성령은 성부, 성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보다 권세와 영광이 더 우월하다든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권세와 영광이 열등하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명쾌합니까? 명쾌하지 않지요. 명쾌하게 설명을 했으면 저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 삼일체 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해도 우리가 이것이 명쾌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걸 명쾌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유추, 예가 없고 그 예를 사용하면 반드시 이단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삼일체 교리를 잘 정리했던 아다나시우스라고는 이 사람이 이 신조를 작성했는데 그 아다나시우스 신조의 내용으로 이 삼일체 교리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부께서는 하나님이시다. 성자께서도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세 명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다. 아시겠죠?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하나님인데 그렇다고 해서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부께서는 주님이시고 성자께서도 주님이시고 성령께서도 주님이시다. 그렇지만 세 명의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의 주님만 계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 진리에 따라 각각의 위격을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동일한 진리에 의해서 우리는 세 명의 하나님이나 세 명의 주님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참으로 독특한 삼위일체 교리의 속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몸으로는 한 분으로 존재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격이 셋이면 몸이 셋이라야 되고 또 몸이 하나면 인격도 하나라야 되는데 몸이 하나이면서도 인격이 셋이고 인격이 셋이면서도 몸이 하나인 이 원리를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없기에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내용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성령께서 저희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이 증거의 방식을 통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서 성경이 증거하는 증거의 방식대로 이 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속성이 이처럼 신비하기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참으로 그분이 얼마나 의미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무한하시고 얼마나 신묘막측한 분이신지 저희가 참되게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성령의 은혜가 또 얼마나 큰지 또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어느 한 분을 이해할 때 참으로 다른 하나님과 분리해서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한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